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순종의 자리를 회피하고자 타당한 이유를 만드는 삶을 거절하라. 순종의 자리를 회피하고자 타당한 이유를 만드는 삶을 거절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체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인도함을 받은 많은 교인들이 단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존재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전도의 상태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단지 천국 잔치에 초대되고 인도된 상태로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일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초대되고 인도된 사람들의 행할 바를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중요합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나 다 초대해 주셨다.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잔치에 초대되고 인도될 수는 있지만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는 그 잔치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당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된 그 기쁨은 있는데, 초대되고 인도된 자로서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옷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나 그 초대는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듯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냥 태어나면서 막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초대가 된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자기가 교회 나오게 되는 게 뭐 친구나 지인 통해서 그냥 뭐 한번 가자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자기 스스로가 너무 극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어쨌든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쉽게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좀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여러 이유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고는 생각하지만, 결국은 잘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런 거라는 이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어쨌든 그래서 각 사람이 별의별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다 교회로 옵니다. 예배로 초대돼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교회와 예배로 초대돼서 말씀을 듣게 되는 상태라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다, 인도의 결과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죽을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에 나왔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이거는 뭐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벌어진 일도 아니라 사탄의 여러 가지 반대와 그런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그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먼저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이 전도된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초대되고 인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 전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당으로 데리고 오고 말씀 있는 자리를 데려오고,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당에선 뭘 해야 돼요? 쓸데없는 이 세상 잡기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일을 그것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찾는 한 영혼은 너무도 소중한 영혼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해서 초대하고 인도한 결과가 예배당에 있는 거고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저들의 문제지. 저들이 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강대에서 딴소리를 할 게 아니라 저들이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 거고 하나님의 역사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로 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와 예배에 나오는 이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나온 사람들 그게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계속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듣는 장소로 자꾸 사람들을 빼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을 가지고 진심을 알리고자 애쓰기 때문에 이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온라인 예배까지 있다 보니까 언제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듣잖아요. 제대로 안 듣잖아요. 진심으로 안 듣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자꾸 귀를 열고자 하고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현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또 들어도 오해하게 해서 멀리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다. 초대받은 결과다라는 걸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초대와 인도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내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였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전도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단계로까지 반드시 나아가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옷을 준비하는 거고 그 초대와 인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그 기쁨의 삶을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전하고 외치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지한 부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고 그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뭐 흉내내거나 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아무 생각과 마음도 없이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거 내가 이거 안 하면 혹시 저주받을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까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멍키도 하는 그런 행동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만나 거듭나지 못한 경우는 초대되고 인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 남의 교회 이런 거 흉내내고 뒤통수 보며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 남부 지방에는 스프링복이라는 그 산양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몇 마리씩 살다가 개체수 보호를 위해서 점차 이제 늘려서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커다란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자신들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을 해서 결국 자연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막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쫓아가는 양일수록 어때요? 먹을 풀이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쭉 나가는데 앞에가 다 먹고 가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앞으로 밀고 나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마리가 그 앞에 풀 먹겠다고 앞으로 달려 뛰어나가다 보면, 정신없이 뛰다 보면, 뭐 너도 나도 없이 뒤에 있는 양들이 또 쫓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점점 한 마리, 두세 마리, 한 열 마리, 백 마리 뛰다가 막 그냥 전체가 다 달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뛰는지 왜 뛰는지도 모른 채 멈추지도 못하는 그런 다른박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 광란의 질주가 언제 멈추냐? 안타깝게도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미 서로 막 앞서가겠다고 달리던 이 속도에 의해서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속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거의 뭐 90% 가까이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냥들은 또 다시 흩어져 살다가 또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굳이 뛰지 않고 천천히 풀을 뜯어 먹어도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남의 뒤를 뛰지 않아도 될 텐데, 참으로 답답한 일들이 많이 반복되는 거죠. 인간의 삶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면 자기도 모르니까 막 뭐 쫓아가는 거 무조건 쫓아가서 거기 가서 찾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 많죠. 그 예전에 사도 바울을 그 죽이고자 하는 그런 군중들의 무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동물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천국잔치에 인도되고 초대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왔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심을 아는 그런 전도된 상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존재의 이유를 아는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는 이 스프링복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천국잔치에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든 듣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목사가 말하는 대로 또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경적 확인도 없이 따라하고 주변의 성도들이 행하는 대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만 무조건 땀 흘리고 지극정성 바치고 그런 식으로 앞사람 뒤통수만 쫓아보고 살다 가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한 무리로 모여서 교회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스프링복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그런 그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무리로 막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으로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에 떠밀려서, 그러니까 당연히 참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꾸 자기 편한 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냥 뒤통수만 쫓아갈게요. 아, 리더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람 챙기는 거 힘들어요. 아니,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는데 그게 싫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기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왜 하나님께 초대되었는지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열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같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한 목적대로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부르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 핑계와 변명을 창작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책임을 떠맡기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이 됐는데 이거 도대체 신앙이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 성경이 찾는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이 맞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예배에 초대되고 인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전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책임져가는 그런 부르심에 자꾸 소홀해가고 자기 생각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보고 느끼고 나 편한 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에 치중하게 되죠. 근데 그걸 양심이 느끼니까 그거를 자꾸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그냥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삶의 기준이 느낌과 감정 이 세상의 유행으로 가면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이 방해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런 저항을 만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현장에 핑계되고 또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확 쓸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 계명과 최고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 아이디어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나의 기질과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신 사명이 이거니까 순종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전도된 사람들이라면 서로 각자가 다른 기질과 성격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는 것에 있어서 다투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더 하나가 돼서 함께 협력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르니까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일로 바르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대 자동 우리가 뭐 자동차 비행기는 요즘 뭐 수없이 많은데 이 한 대 자동차 똥차처럼 보여도요 그게 바르게 굴러가려면 적어도 2-3만 개의 그런 다른 부품들이 다 뭉쳐서 바르게 작동을 해야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대략 2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 단지 둥그런 바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 그냥 큰 날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품들이 함께 하나가 돼야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해야 제대로 된 자동차가 되고 안전한 비행기가 되듯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전도된 성도들은 각자의 기질과 성격을 가진 모두 다른 우리의 지체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깎고 다듬으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그런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교회당에 뭐 천국잔치에 초대됐다, 인도됐다라는 건 그런 기쁨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당신의 동행자 삼으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초대해 주시는 참된 의미를 이 놀라운 기적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 일을 반복적으로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늘 버거워하고 늘 이걸 하지 못할 이유와 변명들을 찾고 그래서 함께 가는 모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늘 다른 일에 바쁘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매일 또는 매주일마다 내가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의 예배가 그냥 시간 날 때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일인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 생겨버리면 아무런 고민 없이 예배를 외면하고 기꺼이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말씀이 있는 예배는 항상 삶의 2순위로 밀려 있어서 시간 날 때, 별일 없을 때 나오기 때문에 뭐 조금 피곤하거나 늦잠을 자서 예배 시간에 애매하거나 심지어 그냥 주일에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그냥 아주 쉽게 예배와 말씀을 외면하고 마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절실한 인도와 초대를 거절하고 사탄의 유혹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인도가 있을 때 밭을 뭐 사서 나가봐야 되고 뭐 소 사서 거기 가야 봐야 되고 장가 가서 뭐 못 가고 일이 바빠 못 가고 기분 나쁘고 뭐 피곤해서 못 간다라고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런 거짓된 생각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주일의 예배와 셀 모임은 시간이 날 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신 곳으로 모이고 그 부르신 곳에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신 그 진정한 진심을 아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또 부름받은 성도로서 걸어가야 되는 이 신앙 여정의 전체를 바르게 알고 달려나간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몰려간다고 해도 그 길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느낌에 맞고 쉬운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무조건 따라 걷는 것도 않을 것이고 또한 내가 순종해야 될 때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는 그런 이상한 삶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그 말씀, 그 사명에 합당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골리앗을 보며 뒤로 숨고 핑계와 변명을 만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알기에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대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각 사람과 동행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초대와 인도를 받으면서도 날마다 늘 바쁜 인생, 생존을 위한, 쉼을 위한 인생을 핑계로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단지 나의 의지를 넘어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다한 초대와 인도의 결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인지를 먼저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내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말씀을 찾고 듣고 있는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리로 나를 초대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고 그 진정한 뜻을 만나는 그런 삶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의 자리를 회피하고자 이상하게 자꾸 이유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